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 거주하는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와 또 친구들을 보내어 종을 구해달라고 고쳐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9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입니다. 백부장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이죠. 물론 복음서에도 예수님께 믿음에 대하여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즉시로 그 혈루증이 고침받은 일이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침받기를 원하는 가나안 여인, 즉 수로보닉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개 취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만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개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듣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절처럼 또 이 백부장에게 한 말씀처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백부장의 믿음이 뛰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러한 믿음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백부장이 뛰어난 믿음이라고 여길 만한 행동을 찾아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한 일은 유대인 장로들과 친구들을 보내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과 또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벗들을 보내 한 말이 있습니다. 6절부터 다시 보시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한 이 말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9절의 말씀,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말을 전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같은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은 유대인 장로들과 벗을 보내어 예수님께 전한 말에서 드러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그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 가까이 오셨다는 전가를 받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백부장이 나가서 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서 말만 전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존귀한 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며 또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요즘 군대로 따지면 중대장에 해당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니까 가버나움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백부장은 당시 가버나움에서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고쳐주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백부장은 종에 대해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종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이 종 하나만을 특별히 사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종을 사랑했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생각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은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비슷해요.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 집의 재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종이 죽는다는 것은 단지 재산상의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고 그 종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백부장이 종을 대하는 시각 자체가 그 당시 가졌던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주인과 종이라는 차별이 없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그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냥 재산입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없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주인과 종의 개념이 이 백부장에게는 없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백부장이 보내서 온 유대인 장로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도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 자신과 유대인이라는 관계에서의 차별도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죠. 얼마나 차별을 했는가 보면 알 겁니다. 일본이 왜 지금도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볼 땐 우리는 아래예요, 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한 표현하면 우리는 큰 소리 치지만 중국이 볼 땐 우린 진짜 속국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조선시대 때 임금도 우리 마음대로 못 세웠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고가 그들에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는 중국도 우리를 아래로 보고, 일본도 우리를 아래로 봐요.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 또 중국을 아래로 보고, 일본도 아래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둘 다 맞지 않다. 하나님 안에선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 믿음이 있다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아무튼 이 백부장은 종이든 유대인이든 백부장 입장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그들을 자신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종과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에서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목적어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관계를 유지하며 삽니다. 그 관계의 핵심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이해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빠지면은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어요. 뭔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아니면은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맺습니다. 윈윈이라고 그러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끼리. 내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관계 맺기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죄송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치매 걸린 어르신들. 집에서 모실 수 있나요? 못 모십니다. 옛날 같으면 그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워낙 그 병원들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리는 모셔도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재산이 많다. 모십니다. 왜요? 이해관계 때문에요. 사람은 그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종과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성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그 백부장은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그에게는 것처럼 보여지는 태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타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너와 나를 차별하는 습성이 메어 있는 것이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시각으로 사람을 대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아주 악한 죄인으로 규정하며 저주받을 자로 여겼지만 자신들은 의인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방인 또한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런 바리새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신들과 죄인을 차별하여 대하시는 분이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또한 차별하고 장차 이방인을 멸하시고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고 할 때 자기들이 시온의 영광처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다 기대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과 자신들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절대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차별성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을 대우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죠.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메시아였고요. 근데 오신 예수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모든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죄인들의 친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차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특별히 차별하여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바리새인식으로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여 차별하지도 않으십니다. 인간의 행위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율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 차별을 가졌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음을 안 보이니까 대부분 뭡니까? 교회에서의 여러 활동,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면 뭡니까?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적다고 평가하잖아요.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시각이 누구의 사고방식과 시각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지금 뭐 종교적인 활동을 얘기해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믿음이 훌륭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냥 둘 리가 없다. 우리 생각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복 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믿음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의 구속에 이르는 사람과 사람의 차별이 절대로 없습니다. 있다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차별이 나타날 수 없으며 예수님은 이 같은 믿음을 보여주시게 하여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백부장을 내세워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심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믿음이 좋고 율법을 안 지키면 믿음이 없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취급하고 자기들은 혈통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종이든 또 유대인이든 동일하게 대하는 예?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하는 백부장을 등장시켜서 유대인들처럼 차별성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동일해요. 지금도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부한 아브라함의 혈통과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은 유대인, 그렇지 않은 자는 이방인. 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와 행하는 자를 나누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비록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백부장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알고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다 알고 믿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백부장이 비록 종의 병을 고치게 하여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병 고침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요? 백부장이요. 그 소문은 뭡니까? 이거는 백부장만 들은 게 아니에요. 전역에 유대와 갈릴리 전역에 퍼져 있는 소문이 뭡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병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백부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내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차별의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39절, 누가 보면 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들보와 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절부터는 열매와 나무에 대해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나쁜 나무, 못된 열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들보와 티에 대한 말씀의 내용은 결국 차별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 남의 티가 보이고 그것을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주 안에서 바르게 알게 되면 결코 남의 티를 보고 정죄할 수 없으며 또 자신의 실체를 바르게 알게 되면 남의 티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못된 나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눈에 들보를 알 수 있, 그리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감히 주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즉 자신은 낮추고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이것은 백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능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지위와 힘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차별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양과 도덕과 윤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백부장의 인격이 훌륭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이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님을 자신이 감히 나갈 수 없는 분으로 여기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보았고 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우리의 수준으로 체험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걸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찾아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부를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잔뜩 잡혔어요.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빨리 고기를 팔든가 아니면 간증하러 다니지. 근데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구약으로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부인하며 또 뭡니까? 낮추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겸손합시다. 이렇게 겸손합시다라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우리가 겉으로 꾸며낼 수는 있어요. 겸손은 어디에 대한 겁니까? 속에 대한 거예요. 어떤 자가 이렇게 겸손해진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쉬운 예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 중에 괴수가 그냥 죄인을 보면서 아이고 몹쓸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 옥살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다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살인을 한 사람이 사기치다 들어온 사람한테 진짜 몹쓸 양반이네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가 됐잖아요. 그분을 머리로 한.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주일날 그랬죠? 유대인이나 그 출애굽한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그들을 따라온 애국군대나 실상은 뭡니까?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기 때문에 한 일이 뭐라고요? 피를 바르라는 거였다니까요. 다르면 피를 안 발라도 돼요. 그냥 다 하나님 보시기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들인 거예요. 유대인이나 애굽인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죠. 안 바르면 유대인이라도 죽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드러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지만 그분을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뿌리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다. 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것.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과 그 본질이 같은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믿음과 같은지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믿음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전부 평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그렇게 평가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었음을 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에게서 나타날 증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남들과 나를 볼 때 차별하는 시각으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거룩함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문제에도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경험에 대한 것도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죠. 아까 앞에 말씀과 결합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들보와 티 이야기에서 뭡니까? 자신의 들보를 보는 자예요. 자신의들, 아 내가 이런 자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추한 자구나. 자신의 들보를 보았어요. 그러면 남의 티가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들보를 본 자가 뭡니까? 그리고 자기의 들보를 본 자는 절대적으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가 뭡니까? 좋은 나무예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베드로나 이사야처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다시 성육신이 하셔야 돼요. 그건 지금은 이제 불가하고 또 이사야처럼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이게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요, 지금은. 구약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엇이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늘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를 보내는 건 뭘 보내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에게 담겨진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죠.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결과는 자신의 실체를 알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기 부인이 증상입니다. 예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는 불의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서 과연 바리새인들과 같은 차별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것이 바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이런 점에서 백부장은 자기 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자기에게만 집중한 채 살아가는 유대인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도 내가 예수님 앞에 사는 것도 불가오니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7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원한 건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백부장을 보면 우리는 우리 중에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사가 아니고 말씀 외에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세계 안에서는 오직 은혜로 인한 감사만 있을 뿐 유대인들처럼의 형통과 행위로 말미암은 차별은 결단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예원가정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려는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인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는 위로가 안 되고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보며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원가족들의 믿음이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통치와 다스림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체를 알아 감사하며 남들과 비교해 우월성을 가지려는 모든 헛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후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과연 그것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과연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백부장을 동원하여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음을 사람들의 행위와 율법 지킴과 혈통에 따라 나눠지고 차별하는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진정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차별이 없으며 균등한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즉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늘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 증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체들을 만나고 지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마음은 못 받고 오직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스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예원 가족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오늘도 남들과의 비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실체를 고백하며 주 앞에 설 수 없는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인정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